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이름 불러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저희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가운데에 임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희들을 확인하시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의 합당한 은혜로 놀랍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4장 통일 56장 지난 1회 동안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98장 통일 244장 천지 주관 하는 주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으로 봉헌 고백하시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신 다음에 이충현 집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편복과 거짓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며 화평케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케 하신 헌물을 주께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갈 때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갈 때도 복을 받게 하시며 그들의 창고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손의 행사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깨달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오늘 역대상 역대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끝에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으로 골랐습니다. 21장 1절 제가 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가슴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대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본 산당에 있었잖아.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요.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 놓았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시리즈 다섯 번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인구 조사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까지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모자를 쓰고 울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 자리는 다 망했고 두 번째 헤롯의 성전 자리에서 그 바깥에 남아있던 서쪽 벽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따지면 그 뒤에 있는 그 벽에 남아있는 거기에서 지금 그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들으니까 지금 해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다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은 또 이슬람 그쪽에서 입고 있는 그쪽에 또 그 부딪히니까 사람들은 저게 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그 자리인데 어떻게 인구조사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성전의 자리가 되었는지, 그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이거는 진짜 교회가 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태극기가 우리나라 아닌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 가지 면으로 소제목을 봅니다. 첫 번째, 그 인간의 죄,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세 번째 집터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 많이 보셨던 분은 오늘 예수지리 한번 봐가십시다. 첫 번째, 인간의 죄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모든 어려움이 지나서 살만하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냥 이제는 모든 것 지나고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사단 낸다 그러죠. 그래서 사단 낼 일을 벌립니다. 다윗도 우리 같은 사람인지라 죄의 제조기,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 짓고 사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잠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보면은 까먹까먹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게 우리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의문은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가 그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래 엄청난 죄라고, 또 거기 역대상 읽어 아니 사무엘상 읽어보시면은 요압이라는 사람도 별로 의롭게 인정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도 화들짝 놀래키면서 왕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런 죄가 될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인구조사는 성경에서 보시면요.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직접 명하셔서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편성됐을 때 그것을 기록한 창세기 그 출애굽기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경우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시작했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했던 40년 전에 했고 40년 후에 했던 그때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처음 병적 숫자는 대략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60만 대군이라 말하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60만 3,5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병적을 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끝에 가서 보시면 26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 어려웠고 고난 세월들이 다 끝나서 가나안성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병적 통계는 한 2,000명 줄어가지고요. 60만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밑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처음 병적에 들었던 사람은 모세와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세는 치지도 않았고요. 모세는 여기서 하고 나서 죽어요. 한 사람도 그 숫자에 들지 않았다. 숫자로 따지면 오히려 줄었고요. 그리고 처음 병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가난 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숫자는 비슷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새로운 세대에서 체험한 그 군대로, 내용물은 다른 새로운 군대입니다.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전투를, 그 발람의 사건이 있고 나는데, 아무튼 모르시면은 회개하라. 알아서 보세요. 그거는 제가 책임 못 줍니다. 읽으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를 수행하고 모세 보고 거기에서 죽게 해요. 그게 하나님은 네 역할은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열심 갖고 하는 건 그건 처음 시작. 신앙생활의 성숙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거기서 그칠 줄 아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은 추한 꼴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대를 수행, 60만 대군 아닙니까? 그리고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모아서 이 엄청난 전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60만 군대에서 50분의 1만 써요. 매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모든 전리품들은 나간 사람이나 안 나간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인구 조사인 거, 군대 숫자를 조사한 건데 개인의 사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군대예요. 그리고 군대의 힘이 병사의 숫자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 소속될 때 힘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너희들이 이겼던 거가 너희들의 숫자로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그 경우처럼 몇 명만 뽑아낸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내 마음 가운데에 섭섭함이 들면은 무슨 경우든지 간에 야속함이 들고 섭섭함이 들고 그 들어가면은 벌써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챙겨서 가야 지혜 있는 사람이지 그것을 가만두면은 눈덩이처럼 알아서 커져요. 그럼 나중에 큰 사단으로 옵니다. 신앙의 성숙은 이제는 갈수록 모든 시험은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걸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정리해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힘도 없지 않아요.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은 젊은 사람이 20대, 30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0개의 힘과 같은 비중으로 쓸 줄 알아야 그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인구 조사 명령이 위험한 죄인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 군대처럼 취급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런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기를 뒤흔드는 역모입니다. 모르는 백성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의 소속이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데 자기 군대로, 자기 거로, 개인의 사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로 모병을 하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병사의 숫자에 의지하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게 반대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의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들어갔을 때에 반대편에서 오니까 네가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할 때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천사가 그게 아니고 질문을 받고 있냐. 네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그 질문이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니 편이 그게 질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질문을 바꿔요. 바꾸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면서 군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거가 시작점입니다. 소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죄는요. 소행 아닙니다. 소행은 밖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죄는 소속인데 소속을 알 수 있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내가 뭘 소망하느냐 그거를 살펴보면은 그게 나의 소속을 밝힐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죄는 이거 잘못했고 저 사람 삐졌고 내가 성질이 이랬고 내가 뭐 했고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림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가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거 하지 않으면은 암만 하더라도 여러분 볼 암만 잘 차도 반대골로 가면은 자살골이라고 그럽니다. 죽일 놈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졸지에 지금 다윗이 명령을 하고 나니까 그 많은 군대를 만들고 나니까 그 군대는 어떤 군대가 됩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란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 보시면 전염병을 할 때에 천사가 칼을 들고 친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군대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만 명을 죽여버려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죄는 어떤 죄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데서 소속이 어딘 것인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있는 소망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자녀도 누구도 나는 내가 소망만 하면은 그거는 희망이에요. 희망사항은 확률입니다. 소망은 약속의 근거에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는 게 소망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내가 교회에 대한 것도 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이게 제일 소중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해 라고 말씀. 네 heart를 네 마음의 중심자리를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양보하지 않아. 그거를 가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원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소원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인가? 소속의 죄.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의는 사흘 중에 하루만 사흘 한다 그랬는데 또는 전 영토 중에 예루살렘은 남겨주신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저기 그 노아의 홍수 때도 나오고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인간 표현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해서 실수로 잘못했다는 것을 그게 우리 레벨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본성에 더 이상 공의와 사망의 진행을 용납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손바닥의 양면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는데 엇그름치로 걸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건 부모도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과 분노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뉘우쳐셨다는 것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어긋나서 더 이상 허락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같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아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예배라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족에 있어서 지금 남겨두신 것, 여러분과 저가 잘나서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왔어야 되는 건데 누군가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누군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 의입니다. 두 번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가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 사무엘상에 그 읽어보시면은 이게 짝이 돼요.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도 변함없이요. 선택의 기회를 줘요. 이게 뭐라고 주시는가? 그냥 벌 주면 되지 않죠. 너 이거 잘못했어. 벌 주는데 만약에 애들에게도 우리 그럴 경우 있잖아요. 너 이거 중에 어떤 걸 할래? 그러면 애들이 내가 어떤 벌을 가질까? 그걸 갖고 고민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년의 흉년과 3개월의 내전과 3일의 전염병 중 하나를 택하게 해요. 333 택하게 해요. 걸어가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그래도 제일 짧은 게 3일이 제일 낫지 않겠나 그래서 3일 한 것 같아요. 저 생각입니다. 다윗의 입장에 가보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대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징계의 과정에 동참해 내가 3일째를 택하겠다 그래. 만약에 그거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했으니까 3일 동안에 이거 하리라고 왔으면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거 나는 어차피 피해자 입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요 표현들 우리 마음속이나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밖에를 보시면은 내 안에를 보시고 내 안에를 보시면 밖에를 보시고 이걸 같이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끔 이거를 탁탁탁탁 보여줘요. 뭐가 보여집니까? 이게 그래도 3일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택했는데 그 결정의 하루 사이에 7만 명의 애꿎은 생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결정의 결과를 제일 낫겠다 싶었는데 7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엄청난 악을 저지른데 백성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와 내 집안이 이것을 감당하게 해라고 절규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 말 안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에 지은 것도 중요하죠.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You have to own it. 그 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김수경 추기님이 말씀해주고 가신 것처럼 내 탓이요. 맨 마지막에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내가 더 이상 남에게 핑계 댈 것 없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 내가 책임진다는 것, 이 죄의 모든 과정 결과처럼 내 탓이라는 것, 거기서 끝날 줄 알아야 되는 것. 죄를 그것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그것을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아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는 다는데 속으로 소화시키니까 속에는 쓰리더라. 라고 하시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러운 것인지 알게 되는 것, 죄를 오소롯이 내 것으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다 하는 것, 사실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의는 제단을 쌓아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물 바쳐라라고 하지 않아요. 제단을 쌓아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요. 이번만 죄짓고 말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단을 쌓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면 또 와라, 또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사실은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것은 그것을 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구렛네 사람 시몬의 경우처럼 그거 지고 가니까 맨 끝에 가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안 해보면은 근데 내가 잘못해서 지는 것을 십자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설사 내 잘못으로 온 걸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따라가는 길로 하면 그게 십자가가 돼요. 십자가에 지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것이 정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저런 고난당했다고 고통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방향이 정하는 것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우리는 이게 제 십자가지요.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연민을 하듯이 하는데 전문용어로 웃기고 있네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요.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에 오르난이 그냥 재물과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래요. 왕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주겠다 그러는데 다윗이 기어코라도 모든 것에 그 값을 내겠다고 그래요. 누가 계산해 보니까 요즘 돈으로 한 40만 불쯤 된대요. 근데 그 주석이 한 15년 전에 거니까 요즘 돈 따지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셨지만은 그 구원을 누리는 은혜는 값을 내어 타작마당을 사고 제단을 쌓는 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는 수고까지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이런 모든 거 저주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 사라고 하는 타작마당이 그곳이 어디인지가 그것을 살펴서 아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집터의 사연입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소론이 길었네요. 집터의 사연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집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역대하 3장 1절에 읽었던 대로 그 집터가 나중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거기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은 조상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명령했던 그 산 이름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의 끝에 가서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그때까지 성막은 지난주에 배웠던 기브온 백성 그 이야기 그 미스바가 어머니가 죽었던 그 이야기 했잖아요. 기브온 백성 소수민족입니다. 탄압받았던 그 백성이 그것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걸 못 가져요. 죽어도 너희들이 죽으라고 준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리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칼이 두려워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라고 나와요. 그게 슥 지나가면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오늘 고백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재물이 일어나고 나니까 다윗이 이는 여기가 야곱이 했던 말 베델이라고 했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이스라엘의 번제단으로 고백합니다. 이 장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천사가 불칼로 지키고 있을 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가 다윗이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죄책감에 여러 가지가 두려워서 다윗은 용사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겁쟁이고요. 야비한 사람이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점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거를 살필 줄 알았어요. 두려워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바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할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번제단을 쌓으라니까 다윗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은혜가 이 자리에 왔구나. 그러고 나니까 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야 될 자리였구나. 여러분 그 자리 쌓을 때마다 백성들이 왜 그 자리일까 물어보면은 무슨 이야기 나오겠어요?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 이야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또 누가 쌓아요? 솔로몬이 쌓아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첫 번째 아들 죽고 두 번째 아들 한 거예요. 전부 자기의 과거의 수치와 못남과 창피함과 이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나의 수치와 창피와 모든 것을 능히 차고도 넘치는 극복할 은혜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것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 좀 시체말로 하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요. 그게 은혜의 집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이 뭐라고 기도한가 하면은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성자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나오는 이 땅에 보내셨고 제물의 완결자로서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성전 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산에서 성전 밖에서 성문 밖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윗은 그냥 과장법으로 했던 이야기지만은 다윗의 육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제물의 완성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이 제물을 바친 제물의 집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해방의 집터예요. 다윗이 거기에서부터 재미있게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확 사려버립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오시는데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전에 우리 창세기 배웠던 것처럼 성막할 때 시리즈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과 빛의 역사예요. 불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역사이고 빛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로 비춰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빛을 인조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는 불을 태워야 빛이 나와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애가 막 이랬을 때 너무 화가 나면은 애를 때린 것 대신에 옆에 있는 강아지를 때리는 그러시지 마세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옆에 뭐 그릇을 깨듯이 하듯이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당신의 아들에서 완전히 태우셨는데 거기에 불을 번제단 위에 태우십니다. 똑같은 일을 레위기 9장에도 성막을 하셨을 때에 시작하실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기름을 태운다. 기름은 향기로운 제사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이것 때문에 살아나니까 기쁘다 라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역대상 21장 27절에 제물이 와서 다 타고 나니까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까지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모든 죄책과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 순식간에 내리시는 것을 수시로 이렇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때에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그게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런데 요 말씀 시작할 때 오르난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살짝 지나가면서 이때가 밀추수하는 때라 라고 나옵니다. 지난주일날 우리가 리스바의 그 여인의 설명했었을 때에 그때는 보리 추수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6월절 그리고 지난주일에 끝났을 때가 가을에 추수하고 가을에 비오는 때 그때가 장막절 그러면 요 사이에 밀추수하는 때는 지난주일에 한 달 지나서 있는 오순절 때입니다. 5월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왜 그 말씀하실까? 성막에 불이 오셨고요. 그리고 성전을 시작하시면서 털을 잡은 불이 오셨고요. 그리고 그때가 밀추수 오순절 때고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 성령관,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때에 성령께서 은혜로 내려오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해처럼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방언의 역사로만 생각하고 그저 방언만 하면 되는 거로, 여러분 맞기는 맞지만은 그거는 그냥 엄마가 사랑해 주셔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해줬으면은 된장찌개 좋지만은 된장찌개가 엄마의 사랑의 전부 아닙니다. 그건 비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방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대로 자기 언어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더라. 그게 초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만 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 낙이라도 쓰시고 뭘 쓰시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역사를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똑같은 역사가 그 교회가 어떤 자리라는 말씀입니까? 그 교회가 너희들이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 망해야 될 그 자리, 그 집터 위에, 그 집터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사람들이, 이건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겠지만은 몇 자리를 잘 써야 된다 했을 때에 정말 맞는 말이다. 근데 반쪽만 알아요. 몇 자리 위에 한만 잘 써도요, 그 자리 갖고는요 중간에 몇 자리 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베풀어진 교회 자리 집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자리 잘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몇 자리는 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의 피가 흘려져서 재물을 베풀어져서 그걸 덮어버리셔서 거기에 은혜의 구원의 자리가 서는 것. 그게 2주 있다가 제가 시은소에 대해서 설교할 거거든요. 성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성소에서 그 부분 안 했잖아요. 맨 끝에 자리가 법궤가 있고 십계명의 저주의 자리를, 고위를 똑같이 속죄판이 덮어요. 하나님은 고위에서 공중에서 만나는데 그것을 시은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자리다. 거기서 너랑 만나겠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망할 자리 있습니까? 어떤 망한 자리 있습니까? 집터 너무 생각지 마시고요. 너무 바꾸려고 생각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예수의 피가 뿌려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터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강영기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욱대붉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긴 깊은 그 심호흡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까지 또 앞으로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죄악 가운데 사는지라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죄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을 방황하며 배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갈 길을 못 찾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우시며 하나님의 전 힘을 그쪽에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도 똑같은 십자가의 방향을 따라 하나님께서 메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를 짊고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는 귀한 쉼터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터를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600장 통일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히브리서의 축복문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